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지혜가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삶을 멋지게 단장해 주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명철이 우리 삶을 보배처럼 아름답게 빚어준다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현실 속에서 보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주 위세 부리는 악한 사람에 비할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위세가 훨씬 더 크고 거세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경쟁하면 결국에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는 자를 꾀하기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다 기세등등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미련한 지혜 있는 사람을 이겨먹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지만 실제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것은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뭐가 승리를 얻을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리하는 것은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만 생각해도 부자는 승승장구하고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실제로 승리한 것은 나사로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대단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름 나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전부 다 부자를 기억하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처럼 되고 싶어하지 나사로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결국에는 유명한 부자가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로가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인생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우리 삶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도 보시면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집, 의인이 쉬는 초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힘과 위세를 가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악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 겸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믿음 없는 사람은 볼 줄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려하고 지금 거대하고 지금 멋진 것이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두고 살면 결국 그런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악하고 형통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부러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뭐 되는 일 없는 우리는 늘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형통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타락한 세상에서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남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이 달라요. 경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하자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덜어 있겠지만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0절도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야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낙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우리를 대항하고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늘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의인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고 우리 영혼이라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것이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나도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남 도와준다. 이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앞가림하며 사는 인생 아니고 내 어려움을 헤아리며 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처지를 헤아리며 삽니다. 자기 처지를 헤아리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계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위기에 빠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되는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을 승승장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형 통한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늘 저 악한 사람이 부러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생각했는데 그 원수가 넘어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죠.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나? 이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엎드러질 때 오히려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11절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그 원수일 수도 있어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그 아주 고약한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저 악한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고소하다. 결국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셨구나. 그거 아니고 오히려 그 원수가 넘어지고 그 악한 사람이 엎드려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그 영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잘 순종해서 복받아야지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잠언은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우리도 갖고 싶은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뭐든지 잘 되고 싶고 뭘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잔치하고 싶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잠언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사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침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반역자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는 지혜라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살아서 세월 지나갈수록 선한 성품, 선한 인격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